자, 빌립보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2장에 우리가 이제 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또 많이 암송하는 이제 그런 구절입니다. 어떤 일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예외가 없다는 말이겠죠. 예외 없이 모든 일에서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툼은 이제 스트라이프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헛된 영광은 이제 베인 글로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해도 다툼으로 할 수도 있고 헛된 영광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성도들 사이에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기 때문에. 내가 좀더 주목받고 내가 좀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인정해주는데 나는 인정을 안 해주네. 이제 이런 마음이 들때좀 시기심이 들면서 좀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괜히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시비 걸고 뭐 이렇게 할수 있죠. 그리고 또 자기 의가 강할 때 다툼이 일어날 수 있겠죠. 난 틀릴 수 없어. 내가 하는 게 뭐든지 옳아. 이제 이런 게 강할 때 다툼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정죄하는 마음.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성도가 형제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이제 이런 마음이 들면서 굉장히 이제 분개하게 될 때, 이제 그때에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정죄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옳고 그른 걸 판단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몫인 게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정죄할 수 하라고까지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종에 대한 그 정죄는 이제 주인께서 하시는 건데, 우리는 각자 다 종의 위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어떤 사람을 이제 직접 정죄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다툼은 교회가 분열되게 하는데 가장 흔한 요소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서로 좋은 모습만 보이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콩깍지가 딱 벗겨지기 시작하면 이제 안 좋은 모습들이 하나둘씩 딱 드러나고 아니 천사인 줄 알았는데 다 마귀네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마음에서부터 먼저 다툼이 일어나죠. 마음에서부터. 부글부글하는 마음 마음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이제 그게 드러나고 그렇게 되겠죠. 이 다툼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어떤 마음이 들어야 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조금 막을 수가 있을까요? 뭐 이것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아마 겸손한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겸손한 마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뭐 누구를 시기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오히려 저 사람을 높여주시면 더 감사하고. 정말? 자기의 뭐 이게 이 겸손한데 무슨 자기의가 또 서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 내가 겸손한데 뭐 다른 사람 뭘 정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겸손한 마음이 좀 유지될 수 있으면 이런 다툼이 거의 줄어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하셨는데 헛된 영광은 왜 생기냐면 왜 이걸 추구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 사람 앞에서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그 헛된 영광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추구하게 되면 그러면은 헛된 영광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게 정말 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이걸 우리 인생에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걸 좀 다들 꼭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그래서 이제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아까 위에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 그럼 이제 언제 겸손한 마음 되죠? 어떻게 해야? 답은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겸손한 마음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아 내가 요즘 좀 교만해진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될 때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이 없어지시던가요? 각자가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내 자신이 겸손해질 수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이렇게 보면은 어휴 좀 생겼는데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좀 예쁜데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면 그러니까 그게 말씀의 거울이기도 하죠. 그렇게 이제 비춰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흉측한지. 내가 얼마나 정말 끔찍한지, 이 흉악한 모습, 나의 그야말로 비참하고 가련한 모습을 이제 점점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는 거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멀리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볼 때는 그게 잘 안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점점 가까이 놓고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보게 되면, 야. 내가 이렇게까지 정말 흉악한 자구나 하는 것들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까지만 느끼면 안 되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흉악한 자인지를 본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자를 구원해 주신 거구나 하는 게 이제 느껴져야 되는 거죠. 야, 나 같으면 이렇게 끔찍한 자는 정말 쳐다보기도 싫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자를 받아주실 수 있었을까? 이제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을 넘어서 일을 맡기셨을까?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이런 정말 하나님께 헌신됐다고 하면서도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일들을 행할지를 하나님이 미리 아셨을 텐데 하나님 다 아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자에게 일도 맡겨주셨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러면 겸손 안 해질래야 안 해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는 건 뭐냐면 아, 저 형제도 저 자매도 다 똑같은 입장에서 구원받았구나. 저 형제 저 자매도 예수님의 그 귀한 피로 값주고 사셨구나. 나처럼 그렇게 사셨구나. 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나만 귀한 게 아니라 저 형제 저 자매도 굉장히 귀한 거구나. 이제 이게 생각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요런 인식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평생 한 번도 안 갖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아내는 것, 이제 그거에만 그냥 온통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는 거예요. 저 형제, 저 자매, 내가 지금 정죄하고 있는 저 형제, 저 자매도 예수님의 그 귀한 피로 값주고 사신 나만큼이나 귀중한 존재라는 그 인식이 한 번도 없이 살다가 죽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우리가 이제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볼 수 있을 때이고 또 그러면서 저 형제 저 자매도 예수님의 귀한 피값으로 동일하게 값주고 사신 존재라는 것이 인식될 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말씀하셨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겸손해지게 되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요. 남을 낮게 여긴다 할 때 그 영어 단어가,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면, este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S-T-E-E-M, estee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 우리 self-esteem 이렇게 할 때 자존감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단어예요. 또는 high-esteem 하면은 과대평가 이런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underestimation, self-esteem 뭐 이런 거 할 때 그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평가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단어의 뜻이 평가한다, 가치를 평가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감정적으로 뭘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그렇게 내가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내 옆에 앉아있는 지체가 더 낫다.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낮게 평가하라. 나보다 더 나은 것으로 평가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나보다 더 나은 것으로 감정을 느껴라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같이 생각해 보시면 뭐 제가 나보다 나?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죠? 뭐 내가 쟤보다 못할 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렇죠? 네. 그런데 특히 부부 사이에서 그러시지 않나요? 우리 남편? 아유, 내가 훨씬 낫지. 뭐 이런 거. 우리 아내? 아우, 내가 훨씬 낫지.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느껴라. 나보다 상대방이 낫다고 느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평가하라. 그러니까 의지를 사용해서 그렇게 평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느껴진다고, 하나님 나는 이거 실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지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굉장히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나는 저 사람을 나보다 높게 평가하는데 저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어 이러면은 좀 억울하죠. 억울하고 내가 언제까지나 손해봐야 돼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좀 하고 싶지도 않고 이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다 저 형제, 저 자매는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으면 그게 천국 아닌가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가정에서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우리 집사람이 나보다 훨씬 이빨림 소리가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 우리 집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지. 주님 앞에서 훨씬 낫지. 저는 그러냐고요? 예, 그럽니다. 예. 그러면 우리 집사람도 우리 박형제가 저보다 훨씬 낫죠. 속은 잘 모릅니다. 저는. 예, 어쨌든 예, 아멘이래잖아요. 예, 예. 이렇게 속을 다 밝히잖아요. 예,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그 가정이 부부 간의 관계가 얼마나 정말 좋겠습니까? 행복하고 기쁘고. 그래서 제가 행복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제가 늘어가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실없는 소리 하는 게 좀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안 해도 될 얘기들을 자꾸 하는 게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원인에는 여러분들도 한몫하세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 졸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안 졸립게 이렇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저도 계속 노력할 거고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이게 된다면 정말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굉장히. 네.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긴다면. 네. 그렇죠? 만약에 그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럼 그냥 거기가 지옥이죠?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키면 서로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5장 15절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충분한 존중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럼 같이 망하는 겁니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 여기 이제 그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그랬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기 얘기한 대로 각 사람의 일, 그러니까 자기의 일입니다. 자기 일이 있어요. 자기 일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이 있어요. 자기가 해야 하는 일, 자기에게 속한 일,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일, 자기에게 맡겨진 일,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일, 자기가 버텨내야 하는 일, 자기 일이 있습니다. 자기 일이. 자기 일이 아닌 건 전부 뭘까요? 남의 일이에요. 남의 일. 여기 지금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이 아닌 건 전부 남의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도 보니까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라는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자칫 오해해서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을 남의 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남의 일도,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 말씀하시는데 이걸 남의 일을 참견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참견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 이 집 저 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수다장이와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가 되어 자기들이 마땅히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보니까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다툼에 개입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내게 속하지도 않은 일에 괜히 참견하고 괜히 훈수 들려고 하고 괜히 시비 걸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판단하는 것, 남의 일을 판단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것,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예,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성어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 있은 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공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는 것도 이제 그것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이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자 애써왔으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해놓은 걸 내 업적으로 이렇게 가로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속한 일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또는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또는 끼어들지 않아도 되는 일에 끼어들어 간섭하고 참견하고 훈수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에도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쏟으라는 거죠.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도와야 될 어떤 분야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기꺼이 도우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배려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뭐 내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월 의식을 가지고 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영역을 침범하라는 얘기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이 있고 자기 일 아닌 건 다 남의 일인데 또 한 가지 일이 남아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예? 네? 예, 그리스도의 일. 주의 일이 있습니다. 주의 일. 이건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주의 일.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사도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디모데가 이르거든 주의하여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라. 그가 나처럼 주의 일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주의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그 꼭 사역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속한 어떤 일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장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주의 일 얘기까지만 하고 마치십시다. 이사야서 5장 11절 말씀해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되 밤이 될 때까지 계속 따라가 마침내 포도주로 붉게 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1차, 2차, 3차 뭐 계속 나가는 거죠. 그들이 자기들의 잔치에는 자 여기 보니까 자기들의 잔치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기들의 잔치에는 하프와 현악기와 작은 북과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주의 일은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대조되죠. 자기들의 잔치와 주의 일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은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이 행하시는 것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주의 일하고 뭐가 똑같은 거냐면 그분의 손이 행하시는 것 이것도 이제 같은 표현인 거죠. 하나님의 손이 행하시는 그것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주의 일은 도대체 그 어떻게 뭘 해야 주의 일일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뭐 주님의 일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건 일단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주의 일이지? 모두가 다 뭐 목양자 되라는 얘기인가? 모두가 다 선교 나가라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 중에 가장 큰 몫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주의 일의 가장 큰 부분입니다. 일단 이게 기본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주의 일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점점 더 하나님을 많이 진실되게 믿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예, 그리고 또,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그러니까 마음을 늘 어디에 두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마음을 늘 내 사업과 내 공부와 내 직장과 늘 거기에만 내 마음이 먼저 가 있고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일,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 됐든지 성도가 함께 모이는 일이 됐든지 또 재정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됐든지 이런 건 다 뒷전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필요한 내 모든 것을 시간이 됐든 돈이 됐든 재능이 됐든 열정이 됐든 일단은 내가 필요한 분야에 다 써놓고 거기서 이제 남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은 우선순위가 밀린 거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밀린 거죠. 그것은 주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전체를 다 드리는 것만이 주의 일입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요구하시는 건 분명히 아닌 거예요. 내가 쓸 것을 쓰고 하나님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니까 내가 쓸 나의 시간과 재능과 열정과 돈은 내가 쓸 것은 쓰는데 그러나 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죠. 주님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제가 주님께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그래 그럼 다 바쳐봐 뭐 이러시면 가슴이 철렁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는 제 생각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굉장히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채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우리의 마음에 그 이 우선순위를 그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게 이제 그 넓은 의미에서 주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직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첫째로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거든요. 첫째로 그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곧 내 관심이고 내 관심이 곧 하나님의 관심이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나는 사실 뭘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숨 쉬는 거 하나하나도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나의 일이 있고 남의 일이 있고 주의 일이 있다. 성경이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 구절에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3, 4절에서는 먼저 뭘 말씀했냐면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성경 전체로 보자면 그런데 주의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를 늘 그 주님의 일에 두는 사람은 사실 또 나보다 남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되죠. 그것도 하나의 주의 일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분투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시죠.